오늘은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고생을 진탕하니까 감기 몸살 온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고생하기가 싫은가 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부분 처음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그것도 큰 실수가 아닌 아주 작은 실수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 기드온,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의 싸움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큰 이 유혹은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념품 만드는 것에 그는 몰두하여서 이 믿음의 계승에 실패하게 된 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큰일보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할 때에 인생의 이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 잘 아시죠? 이 숯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은 탄소입니다.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검은 숯덩어리가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연탄이나 숯과 같은 탄소이지만 이 지층의 이 움직임 사이에 끼어서 거대한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있느냐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압력의 강도에 눌려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한계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만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유하면 끝, 한번 소유하면 그만인 물건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굴곡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지, 이 정도의 믿음의 산을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꼴딱고개처럼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산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믿음의 산을 또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산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기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그 자신 전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의 고백을 우리도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다메섹 사건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잡은 것, 잡을 것을 향하여 그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잡을까? 그가 잡은 것, 그가 잡을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잡힌 것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잡은 것과 잡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잡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의 땅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을지라도 그는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잡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 열정을 가졌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 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잡은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잡아주신 것을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잡은 것이나 잡을 것이 아니라 잡힌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습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적극적인 능동태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지에게 잡힌 아이는 거지처럼 살 것이고 늑대의 손에 잡힌 아이는 타잔처럼 살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잡힌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은 그것이나 잡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것들 잊어버리고 잡을 것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잡았다고 여겼던 그것,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들, 이스라엘의 족속인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이후로 3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1차적으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선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남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경기장의 모습을 아마도 머리에 그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경기장에는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VIP실,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에 1등이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 1등한 사람이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장에서는 출신 국가명도 불러주었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의 상은 월계관이었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야자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사도 바울이 비통한 눈물을 지으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었다고 착각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에 스토이케오라는 원의미가 뭐냐면 줄을 지어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줄을 지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사람도 있습니다. 뒤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줄 하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욕망을 따라서 살던 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의 복음입니다. 비록 바울은 갇힌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세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재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바울이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은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를 내어서 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신세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원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는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자신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러하였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그 결과는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꽃을 꺾어서 화병에 담긴 꽃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불과 그 생명은 일주일, 이주일 언제든지 시들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삶의 기준이었고 땅의 일,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해 로마와 같은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는 로마 시민권이 주는 특권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몸은 로마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책임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물론 로마 황제는 유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서라.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추는 사람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달려가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험난함은 우리에게 인내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요셉, 모세, 다윗, 욥과 같은 인물들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비바람을 수없이 맞고 또 맞으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삶의 무기와 같은 야성이 길러졌습니다. 인내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배우고 점점 강해져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기보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확정된 승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